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들의 믿음과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강조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힘있고 능력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전한 첫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사도들은 이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무덤에서 건지셨는지 다시 살리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윗의 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메시지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친히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의미가 있는지를 배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다가와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그와 같은 이론입니까? 교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방 종교에서도 항상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생각들은 무엇인가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육체는 천한 것이고 영혼은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육체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이 인간의 영혼이 이 육체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였고 영혼의 불멸의 차원에서 항상 부활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같이 육체를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개념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개념을 그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두 중요한 종교적인 종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세속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그와 같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몸은 우리가 죽었던 몸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와 같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심히 당황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가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옛날의 모습과 달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몸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거기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이 물질적인 것이고 제한받는 그와 같은 몸이 아니라 그의 몸이 신령한 몸이어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이 물질의 통제를 받는 그와 같은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였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고기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실제로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그렇게 실제로 만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대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그와 같은 몸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몸이 하나님께 이끌려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보면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들이 만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와 같은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이 부활의 목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은 고대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였던 부활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실체는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심히 담대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였고 그들이 어떠한 위험이라든가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핍박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고 그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언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달려있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을 우리들도 더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가지게 된 영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가지게 된 그 자신의 삶의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그가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활의 권능을 몰랐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정복자, 승리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율법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바리새파에서 율법에 헌신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한때 그는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옷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가 배후 조종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해하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삶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놀라운 회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혼란 가운데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계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한 어떤 한 이론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오해하였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유대교에서 율법의 조항들을 자기가 열심으로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인간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대속의 원리를 그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왜 그렇게 소와 양의 피로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던지를 그가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소와 양의 제사가 자신들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피로 대속해 주실 때라야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 소와 양의 제사도 완전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세력을 도말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정복자시며 모든 인생이 일생 두려워하는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죄에서 건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매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놓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권능만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될 소망들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불신자들의 삶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인생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싸기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놀라운 권능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의 삶에 체험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육체적 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도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정통성을 수호한 그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육체를 따라서는 흠이 잡힐 만한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어서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교만하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실제로 한 번도 이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지 않고 외적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외적인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의 근거가 부서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양심에 적용할 때에 그럴 때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율법을 마음으로 대면하게 된 사도 바울의 고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세력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죄 아래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데 그 전에는 그가 자기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긍하였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함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자랑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고 그는 이제 시험을 전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었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라 이제는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그렇게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는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 들이 깨닫고 이기적이었고 교만하였고 쉽게 영적인 교훈을 잊어버리는 자들이었고 쉽게 낙담하는 자들이었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제 교만하지 않고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심령을 소유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기꺼이 그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변화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위태롭고 고난받는 자리에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변화를 나도 사모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담대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 자신의 삶에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신령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안에서 자신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 알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지식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겠구나 이와 같은 이해 가운데 머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이해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들은 1년생 가지에 달리고 어떤 나무들은 3년이나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지에 첫 열매가 달립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살구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뭐 잘 모르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후에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이게 복숭아 나무였습니다. 복숭아가 달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해에 그 나무에 무엇이 달릴 것을 압니까? 자두가 달립니까? 아닙니다. 복숭아가 달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된 새로운 몸을 입고 그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나 듣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나사로가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께서 매우 슬퍼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제자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그도 들었을 것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렬한 소망으로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가 단순히 이 부활을 알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나팔이 울려날 때 자기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의 마음이 항상 소망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렬한 소망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날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의 이 소망은 그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영화로운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이 울려나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죽은 자들도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냐 즐거움이며 확신이며 담대함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아닙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자신의 몸의 부활을 간절히 갈망하는데 그것을 갈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견고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삶에서는 어려움을 도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믿는 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권능을 조금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낙담하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며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